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러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엑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아멘. 주님, 오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는 가운데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로 정직하게 질문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결정에는 다 신앙적인 동기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노력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지 그들의 행동이 신앙적으로 설명이 되고 정당화할 수 있고 신앙의 위인들이 살아냈던 삶에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 어쩌면 부족한 모습에는 다 그럴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러므로 성경책에 올라갈 수 있지 하는 해석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삶을 보기가 쉽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읽다 보면 점점 더 신앙의 우리 앞을 살아갔던 신앙의 사람들, 우리 앞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이 삶을 사는 이 풍진 세상을 사는 우리하고는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신앙적인 결단과 신앙적인 생각과 신앙적인 동기로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들과는 전혀 다른 그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는 거기에 만족하는 그런 이중적인 생각을 알게 모르게 갖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위인 다윗의 삶을 보면 아, 나는 다윗처럼은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그냥 대충대충 사는 우리의 삶을 그래 난 다윗이 아니니까 그래 나는 바울이 아니니까 그래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하고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우리의 신앙의 태도, 이런 우리의 헤아림에 오늘과 같은 본문이 경고를 줍니다. 스톱! 아니야.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사실 오늘 같은 본문이 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문 내용이에요. 다윗이 자기 있던 왕국 이제 사울의 이제 요나단하고 헤어져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북쪽 동쪽으로 한 2km 정도 떨어진 노비라는 도시로 갑니다. 거기에 사울 시대에는 사울 이전에 사무엘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있다가 블레셋의 공격, 잦은 공격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사울 왕의 시대에는 노브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의 곁을 떠나서 노브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가드 땅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서쪽, 남쪽, 아래쪽에 이 노브보다는 훨씬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길로 치면 다윗이 거꾸로 노베 들렸다가 가드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드를 목적으로 해서 도망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노베 들르는 것이 지혜롭지 않은 거꾸로 갔다가 가는 돌아가는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노베 갈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쭉 보면 이렇습니다. 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릅니다. 22장을 보면 이미 그 전에 22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여러 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간 적이 있어요. 아히멜렉이 자기가 다윗을 만나서 도와준 것을 사울이 추궁할 때 다윗이 나를 찾아온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에게 그렇게 갔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본격적인 도망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윗이 떨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합니다. 근데 그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면서 그에게 했던 질문이 뭐냐면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반복해서 질문하는 어찌해서 내가 혼자 있느냐.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질문은 이런 뜻이에요. 지금 왕의 사위이고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히멜렉을 찾아올 때는 항상 다윗과 그 다윗을 호위하는 호위대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보통 일상적인 방문이라면 그 사람의 방문이라고 생각할 때는 항상 경호하는 사람이 항상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어쩐지 다윗 혼자 나타난 거죠. 무슨 뜻일까요? 아하, 뭔가 일이 있구나. 뭔가 지금 다윗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는 겁니다. 왜 혼자 오셨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읽었던 내용은 이런 거죠. 왕이 내게 밀명을 주었다. 왕이 내게 명령을 했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가서 일을 급하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혼자 올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일을 위해서 나하고 함께할 내 젊은 소년들은 소년들은 이러이러한 곳에서 만난다. 이러이러한 곳. 이거는 룻기에 보면 아무개여라고 부르는 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어딘지를 특정하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모처에서 내가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혼자 온 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이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에 한 이 말은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아, 이게 아침이라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할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에게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내가 여기 혼자 온 이유가 이렇습니다라고 아히멜렉에게 설명하는데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명령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그러면 명령받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하고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다윗은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서둘러 급히 왔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지금 얘기 앞에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자꾸 보낼 때 미갈 자기 집에 있는 미갈이 사울 왕의 전령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처럼 저 집에 우상을 가져다가 눕혀놓고 남편이 누워 있다 그래서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집에 있는 것처럼 해놓고 다윗이 도망갔으니. 다윗이 보통 어디를 작정하고 떠날 때 자기 무기나 이런 것들이 집에 있었을 텐데 집에 있는 것처럼 하려니까 무기를 둬야 되겠어요? 갖고 올 수 있겠어요? 무기 두고 나왔겠죠. 그리고 사무엘에 있는 실로에 가서 도망가 있다가 요나단 만났잖아요. 요나단 수풀에서 만났죠.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이 그 혈기가 등등한 살기가 등등한 걸 알았으니 그가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겠어요? 씻기라도 제대로 했겠어요? 그런 그의 행색과 그렇게 해서 요나단과 헤어져서 지금 어디로 온 거냐면 노브로 온 거라고요. 그러니 먹기를 제대로 했겠어요? 씻기를 제대로 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혼자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왕이 내게 밀명을 줬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먹을 것 좀 있어. 떡 다섯 덩어리만 주시오. 참 상황이 이상하고 절박한 겁니다. 왕의 밀명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3절에 이제 당신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 있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좀 주소서. 우리가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 다윗의 형편이 무지하게 절박하고 정말 누가 봐도 이게 야,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문제가 나도 단단히 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의 그 말을 듣더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 거룩한 떡이란 진설병을 뜻해요.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지성소에 이 진설한 떡인데 그 레위기 24장에 보면 그 율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2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9절인데요 너희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거죠.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또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안식일마다 새롭게 갈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우리 레위기에서 성경 말씀에서 거룩한 것은 구별된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이렇게 차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진 이 떡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만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아히멜렉의 대답을 생각해 볼 때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규례로 생각해보면 어떤 대답이 나와요? 그러므로 당신에게 줄 떡이 없습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아히멜렉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대할 때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는가 하는 그런 성결함이 확인되었으면 내가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아히멜렉이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일지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이건 보통 그렇게 한 거예요.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면, 그러니까 내가 보통 어디 가서 일을 하러 갈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왕이 내게 밀명을 준 거룩한 일인데 내가 우리 그리고 내 일행이 여인들을 가까이 했겠습니까? 다윗은 가까이 안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자기와 함께 하는 일행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아둘람 동굴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는 그가 급한 마음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얘기를 또 펼쳐내면 좀 얘기가 복잡하니까 우리 그냥 계속 그냥 요걸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이상하게도 성결하기만 하면 떡을 주겠다라는 보통의 규례를 넘어서는 결정을 했고,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러낸 것이라. 안식일에 새 떡을 드리고 이제 치웠던 그 떡을 제사장 자기 아히멜렉과 자기 집안이 먹어야 될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은 오늘 읽은 이 말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도액이란 사람이 있었던 거가 마치 괄호처럼 7절에 증언되어 있는데, 이 도액은 22장에 일어나는 비극의 높당의 비극의 연결고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 그냥 계속해서 얘기를 좀 가드 땅 가기 전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 그리고 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제사장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칼과 무기를 못 갖고 온 이유가 왕이 시킨 일이 급하기 때문에 못 갖고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왕의 일이 급하긴 했어요. 왕의 일이 뭐죠?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게 급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진실을 말한 거죠, 그죠? 그러나 앞에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왕이 내게 밀명을 줬는데 그 일이 하도 급했기 때문에 내가 무기를 갖고 오지 못했다. 그런데 당신에게 칼과 창이 있느냐, 칼이나 창이 있느냐 라고 누구에게 물어요?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칼이나 창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히멜렉과 다윗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났던 사이고, 제사장에게 칼이나 창의 향이 있냐고 묻는 거에 대해서는 다윗이 높당에 이미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칼을 달라고 구하는 거는 그건 이상한 낯선 질문이에요. 그런데 보통 그렇다고 하면 제사장 왜 나한테 칼을 달래요? 라고 말했을 텐데 당연하다는 듯이 알고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하, 이걸 보면 다윗이 왜 높당에 갔을까? 높에 갔을까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은 일단 급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라면 자기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그가 결국은 가드 땅에 가서 정치적인 망명이 되고 가드 왕 아기스의 장수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망명과 용병 노릇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를 챙기러 간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윗이 자기의 절박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던 상황을 확인했어요. 그 성경이 그대로 들려줘요. 그리고 아히멜렉은 제사장에게만 제사장과 그의 가족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무슨 이유인지 다윗과 그 일행에게 조건을 하나 걸어서 줍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 조건 물론 지켰습니다라고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는 말을 하고 떡을 받아 삽니다. 이유는 모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성경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뭘 우리에게 확인해 주냐면 그때 그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으로부터 떡을 받아 하나님의 떡을 받아 살았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죠? 사실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확인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읽어온 성경은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 성경의 입장은 제게 요청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이런 상황 앞에 마주서서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다윗과 같은 상황에 여러분들이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시고 또 이 상황을 바라보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 너희는 내 이웃에게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신약 성경에 와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형제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골로새 3장 9절에 봐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아요. 물론 다윗이 이 상황에 처한 걸 보면 우리가 참 속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 왕에게 충성하고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 괴로울 때 사울 왕을 낫게 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나라에는 충신이고 사울왕의 사위이고 그가 행했던 거에서 사울왕을 반역하려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를 죽이려 하고 그는 억울하게 도망자가 돼서 쫓겨가는 그의 신분 그리고 그가 살기 위해서 이 절박하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 처지까지 이르게 된 그 원인은 사실은 사울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정상 참작을 해주자.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를 우리가 상황윤리라 그럽니다. situational ethics, 상황 윤리라고. 저는 믿기는 성경은 상황 윤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그냥 잘못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 이 상황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제 우리의 사랑스러운 우리 제자 형님들이 사고를 칩니다. 우리 제자들이 사고 칠 때 우리는 너무 즐거워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랑 비슷한 것 같으니까. 12장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것도 사실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안식일에는 가능한 먼 길을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대요.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는 거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딱 걸린 거예요, 이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그걸 훑어서 먹는다, 이거 추수하는 행동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롱리스트 중에 이건 아주 딱 걸리는 거지. 안식일 규례를 깬 겁니다. 에잇! 당신의 제자들이 하는 걸 보시오. 근데 제자들이 하는 건 스승의 허락이 없으면 되지 않는 일이니까 당신 잘못이 아니요,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그냥 답을 하시냐면, 원문에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먼저 물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하!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시겠죠?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서 훑어서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직 이 곡식단에 이 나달이 달려 있으니 여러분 곡식이 맛이 있으려면, 저도 서울 출신이라 그래도 이 정도 상식은 있는데 이거 추수해서 말려야 맛이 나잖아요. 근데 그걸 내달린 걸 그냥 바로 훑어서 먹었으니 맛이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제자들 생각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행하는 거 보면 야, 역시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 무식하구만, 못됐구만, 교양이 없구만, 율법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치지 마세요. 이분들 그런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사도행전 10장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디에요? 그 고넬료에게 보내실 때 꿈에서 보여주시잖아요. 이상한 파충류들 내려보내시면서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전 태어나서 이렇게 더러운 거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 전형적인 유대인이에요.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고 율례와 규례가 뭔지 잘 알고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거를 훑어서 먹는 거는 야, 우리 한번 즐겨볼까 하고 희희낙낙하면서 먹은 게 아닌 거라고요. 이건 일종의 절박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할 때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한 일을 읽지 않았느냐?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사장 위에는 먹지 못할 떡을 먹지 않았느냐?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의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실 때 그 변호하시는 전고로 천년 전에 일어났던 다윗이 행한 일을 드십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윗의 이 사건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 동일한 사건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시는 분,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 차리고 좀 이제 잘 쫓아오세요. 여러분 이제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어요. 저자들이 안식일에 못할 짓을 합니다. 그죠? 안식일에 이 못할 짓, 그 안식일 규례를 깨면 누구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가 벌어서 노예처럼 우리 손으로 힘들고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삽니다 라고 우리가 세상살이에 대해서 저항하도록 하나님께서 스톱! 세상의 주인은 나고 너의 공급자는 나고 너의 보호자는 나야.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놈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규례를 깬다는 말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존숭하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진설된 거룩한 떡을 제사장들만 먹거라라고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러면 그것을 다윗이 슬며시 거짓말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자기에게 먹었다.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돼요? 그거를 준 아히멜렉의 결정과 그것을 먹은 다윗의 이 결정은 그 규례를 깼잖아요. 그 규례를 깬 건 누구에게 대해서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한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그 진설병을 먹었던 다윗의 그 이 아히멜렉의 결정과 다윗의 행위의 이 문제는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거고, 안식일의 규례를 깬 제자들의 이 행동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올 때 안식일엔 재물이 두 배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보통보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돼. 그러나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은 그러므로 죄가 아니다 라고 율법이 정한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떡을 먹고 말고는 그 성전의 주인이 되는 분에게 관련된 문제인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보다 큰 이, 성전보다 큰 이 곧 성전의 주인인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 예수님.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에 보면 인자는, 나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칠 때 인자라고 그러셨거든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진설병을 먹었을 때 그 규례를 깨뜨림으로써 문제가 되었을 그 당사자가 나고, 안식일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깨뜨렸을 때 그 안식일의 규례를 깨짐으로 인해서 경배받지 못하는 당사자가 나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살기 위해서 절박함 가운데 그 떡이라도 좋으니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그에게 떡을 준 아히멜렉의 결정은, 그리고 그것을 받아먹은 다윗의 행동은 그가 살기 위해서 했던 그거는, 너는 그걸 향해서 규례를 깼다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나는 말이다, 괜찮아, 난 그거 용서해 줄 수 있어. 오늘 제자들이 허기가 져서 이렇게 안식일에 그 곡식 이삭을 훑어서 먹었는데 너희들이 그걸 보고 안식일에 규례를 깼다고 문제를 삼지만, 안식일의 주인인 나는 말이야, 그거 살기 위해서 행한 일이니까 나는 괜찮아, 내가 용서했어, 내가 용납했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가 우리 형제님께 뭔가 큰 실례를 하고 잘못했는데 옆에 계신 이 젊은 형제분이 저한테 막 당신이 뭔데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왜 그래? 내가 괜찮다는데? 내가 괜찮다는데 너희들이 왜 그래? 아니 제가 너무 단순하게 혹은 너무 쉽게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행한 그 행동이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럴 수 있었으면 안 그러는 게 옳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상황에서 거짓말 안 하는 게 더 옳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때 왕에게 쫓겨서 사울왕에게 쫓겨서 내가 사실은 도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고요. 그게 거짓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아니 거짓말 했다, 그러나 그 거짓말한 여러분 저 이 다윗의 요 거짓말이 한두 번이 아니 사실 미가를 통해서 숨긴 것도 거짓말이고 요나단 시켜서 거짓말도 시켰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거짓말했다가 이게 본격적으로 왕창 드러나가지고 호되게 당하는 게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가늠하고 난 다음에 그거 사건 덮으려고 아주 교묘하고 체계적으로 거짓말했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작에 깨지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것을 꾸짖습니다. 그 죄는 거짓말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부음 받은 다윗이 영문도 모르게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떡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리고 이 제자들의 잘못을 허물치 아니하시고 그 절박함 가운데 행했던 그들의 일을 품어주신 주님이 이들로 하여금 의롭다 혹은 이들로 하여금 괜찮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값은 뭐냐면 그 모든 불의와 그 모든 범죄함을 주님께서 의롭게 소위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는 그 값을 치렀거든요. 주님이 오늘 이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난 괜찮아 내게 그렇게 한 거 내가 괜찮아 혹은 다윗이 그때 그렇게 했던 그 이 상황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을 우리가 그러면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때 이 다윗의 절박함을 하나님 이렇게 제가 말씀 고백하는 거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때 다윗의 절박함 가운데 있었던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지만 다윗의 그 상황을 하나님이 공감하셨던 게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하셨지만 그에게 떡을 공급함으로 당신의 떡을 공급함으로 그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천년 뒤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확인해 주신 거라 믿습니다. 하여튼 이 일을 이렇게 겪고 나서 다윗이 그 칼을 들고 이 특별한 칼이죠. 그죠? 골리앗이 좀 컸어요. 그러니 그 칼이 또 좀 컸겠어요. 누가 봐도 가드 땅에서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 칼 착 보면 아는 칼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싸움할 때 돌로 골리앗 쳐주겠는데 그 칼 없이 갖고 갔으니까 그 칼로 골리앗을 쳤잖아요. 그리고 그 칼은 자기 집에 텐트에다 뒀다가 아마 여호와의 이름으로 치른 전쟁이니까 그 전쟁에 이른 전리품을 하나님의 성소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골리앗 머리 들고 사울 앞에 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칼을 들고 어딜 가세요?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의 칼을 들고 어딜 간 거예요? 가드 땅에 간 거죠. 척 보면 알아볼 적진 가운데 혈혈단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가드 입장에서, 가드 사람, 블레셋 가드 땅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죠? 적군의 수괴예요. 그러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사울이 생각할 때 아, 그게 가드 땅에는 안 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안 갔을 것이라고 가는 그 가드 땅으로 이동하는 그 다윗의 결정은 참 현실적이고 전략적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 아니나 다를까 그가 가드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딱 알아보잖아요. 이게 저 유대 땅의 왕이 아닙니까? 어허, 이거 봐라. 적들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경륜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 땅의 왕이 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라고, 자기가 누굴 주로 죽였어요? 블레셋을 주로 죽였잖아요. 그 말을 자기한테 하니, 그게 평소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지만 그게 적군, 그 당사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데 그 말을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윗이 그 사람들의 말을 다 가슴에 담아두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소스라치고 놀라면서 그렇게,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제가 원고에도 썼습니다만 2001년에 북한에 간 적이 있는데 허락받고 갔어요. 뭐 누구처럼 이렇게 뭐 몰래 간 거 아니고요. 정부에 허락받고 그 주치의로 갔다고요.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차 타고 이동하는데도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외출의 자유도 없고 외출을 할라치면 지도원들이 다 붙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일에 예배하러 가기로 했는데 예배를 못하게 다른 무슨 가야선 친선관인가를 가나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인가부터 모든 일정을 캔슬하고 고려호텔에 모여서 금식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때 비교적 젊었을 때요. 40대 전이었는데, 30대 후반이었는데, 아, 저는 뭐, 이 평양 땅에 와서 우리가 이 모태탑창단도가 그랬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거기 뭐 같이 갔던 주선의 목사님, 이만열 교수님 뭐 이런 분들하고 부흥회 막 하고 있는데, 같이 가신 한 60대 되시는 목사님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나이도 젊은데 참 안타깝다. 왜 저러실까? 근데 그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거기서 진짜 죽을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적의 심장에서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우리끼리 일정을 마음대로 하지 않고 여기서 금식기도를 한다? 그때 한 150명쯤 갔는데 이거 큰 사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라고. 저는 북한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하는 거지. 6.25를 겪고 그 사람들을 알았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저한테 아이고 나이도 젊은데 애도 어린데 너 여기서 잡히면 어떡하냐 그런 거죠. 제가 겪었던 이 상황하고 다윗이 겪었던 이 상황은 뭐 비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적의 심장 안에 혈혈단신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볼 때마다 야 저자가 말이야 우리를 죽인 게 몇 명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던 그가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대문에다 몸을 비비적거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립니다. 여러분, 수염에 침을 흐르다라고 그랬는데 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 수염은 이 명예와 영광의 상징인데 이 침이 질질 흐른다는 말은 요즘 우리로 치면 뇌전증, 그전 말로 하면 간질 발작하는 거예요. 간질발작하는 것처럼 막 눈이 돌아가고 침 거품을 물고 이렇게 막 쓰러지는 거를 한 거죠. 그 다윗은 여러 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막 이상하게 옷 벗고 예언하는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가 그런 행동 잘했을 것 같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저걸 보고 저걸 왜 위협이라 그래? 저걸 왜 너, 신하들이 계속 위협이라 그러니까 저걸 왜 위협이라 그래? 저렇게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사람 노릇을 좀 하겠어? 그러면서 아기스가 뭐라 그러냐면 어디 우리 땅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저 미친 자를 들여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 하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죠? 여러분 다윗의 이 행동은 다윗이 막 이렇게 그 미친 짓 하는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절박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가 미친 짓 하는 건 아무 물리적인 방어력이 없어요. 칼을 들고 뭐 지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수치스럽고 그야말로 또 이 걸음 더미에 떨어지고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명예를 다
멍에가 바닥에 떨어진 그가 이렇게 하면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이게 내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런 처지에 떨어지게 됐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제가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면 아기스는 이 상황을 딱 보고 오, 저건 미친놈이구만, 이게 치부합니다. 왕이 그렇게 보면 그건 전략적 판단이에요. 쟤는 괜찮아, 쟤 살려둬,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기스가 다윗의 그런 행동을 보고 어이 저거 미친놈 아니야? 라고 결정하게 하는 판단은 다윗이 기가 막히게 미친놈 연기를 잘해서, 미친 척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 그거 중요해요. 미친 척을 하려면 제대로 미친 척 해야죠. 그러나 그가 미친 척을 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미쳤다라고 판단할 때, 여길 때 비로소 다윗의 행동이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제가 믿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기스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다윗이 저 행동을 일부러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저건 미쳤구만 이라고 여기도록 만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직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집을 영원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그 약속의 기초가 누구냐면 다윗이라고요. 오실 메시아의 뿌리예요. 이스라엘의 국부예요. 이 다윗과 같은 사람 하면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과 그가 뭐 행하는 모든 결정들은 존경받아야 되는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요. 그런데 그 다윗이 거짓말했다라는 거를 아주 정직하게 들려주는 성경의 증언의 공정함과 진실함을 우린 믿을 수 있다. 그죠?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이 했던 이 일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했다. 다윗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아마 비슷하게 그런 행동 결정 할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얼떨결에,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야, 악한 의도를 하고 거짓말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 혼나도 싸죠. 혼나야죠. 그런데 우리가 상황이 막 급하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자고 궁색하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정당화하려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일 겪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얼마나 창피하고 스스로 얼마나 부끄럽고 스스로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그런 그때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났던 그 다윗이, 그가 시편에서 어떻게 노래를 하냐면 말이죠, 시편 34편은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그들이 절박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는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뒤편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의인들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은 지금 그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고 그의 마음이 깨어지고 그의 마음이 수치스럽고 그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고 상처받고 상한 통회하는 심정에 여호와는 가까이 계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노래하는 거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견디시는 도다. 그는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 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이 속량한다는 말은 값을 주어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나니. 다윗이 알고 한 거는 아니겠지만 다윗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예언한 게 되었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본문, 쉽지 않은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살았던 인생이 우리가 사는 인생과 다르지 않구나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무너졌을지라도 그가 그렇게 자신을 용납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다시 나아가 피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넘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무너졌을 그 상황에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살아가는 일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 성취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날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해 우리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알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고 이끌어 가셨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천년 뒤 예수님을 통해서 확정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서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 은혜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 혹시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혹시 도망자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것을 믿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주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